여러분, 오늘 아침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또 예수님 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에녹이 그랬고요. 창세기에 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여러 나옵니다. 엘리사도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요. 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산 사람도 반드시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되시고 그 후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죽음을 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부활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어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 그 얘기는 죽음을 전제로 하죠.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결과로 죄인이 된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그 근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가장 기뻐하고, 제가 이번 그 이스터 시즌에요, 부활절 기간 동안 몇 분한테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 금요일이죠. 근데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Good Friday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Good Friday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게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마음이 아프고 또 죄송도 하고 막 그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게 굿프라이데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세요. 원래가 육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게 예수님으로 없는 그 모욕이에요. 굴욕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 안에 갇히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신 게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육신 안에 갇힌 스스로를 제한한 그 상태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온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회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굿프라이데이가 맞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생각하면 이게 거기다 굿을 sad Friday, 슬픈 금요일, 그러면 말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육신은 십자가 지시기 전의 육체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제자들 눈에도 보이고 여자들 눈에도 보였는데 또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문이 잠겼는데 그냥 나타나세요. 음식을 드시기는 했는데 또 어느 순간 다른 데로 사라지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별명이 있어요.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만큼 길게 자세히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결과예요. 이 세상 누구도 부활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권, 이 사망의 권세를 깨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열매는 생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 그래요? 부활이라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반대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매년 제가 부활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올해도 이걸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믿어줘야죠.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의 능력보다 큰 거는 없어요. 창조의 능력도 큽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저 이 작업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를 이렇게 고치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있는 걸 처음에 딱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김상기 집사님도 이 목축 같은 거 이런 거 목공 하시고 막 그러는데 딱 계획된 대로 딱딱딱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춰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이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딱 한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고쳐서 하게, 그걸 모른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른다. 그럴 때는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그냥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부활이 그겁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온 사망이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육체를 입혀서,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육신이 부활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고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해야, 죽음의 권세를 깨야, 사망의 권세를 깨야 우리가 구원을 얻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것,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 상상 속에 아니면 신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 한민족이 뭐 단군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건 신화라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먼저 나오고요. 성경 밖에도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서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쓸 때는요, 가능하면 이렇게 좋게 미화시켜서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적습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실수한 건 실수한 것대로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진 살인 사 뭐라 그럽니까? 그 death penalty. 한국말로 뭐래요, 그걸? 사형 선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빌라도죠. 빌라도. 왜요? 이스라엘 산헤드린 의회나 아니면 안나스나 바야바나 헤롯이나 다 그 지도자인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 유대 땅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총독인 빌라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치가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가 한 일을 중앙정부,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미국 여기 대사관, 미주 한인 대사관이라는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워싱턴. 거기서 대사가 본 한국의 정부에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이 시간별로 때에 따라서 보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렇죠. 빌라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글들이 이렇게 돈 적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그때 본 것을 본국에 보고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빌라도의 보고서에. 이것은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상 기록이고 세상 역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간접적인 것이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는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포함해서 가는 곳마다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때 무슨 메시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 메시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거짓말한다고, 저 거짓말하고 그 잘못된 이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활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면 교회의 생명이 없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옆으로 제쳐놔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교훈, 윤리, 무슨 좋은 말들 그런 것에 감동받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떨어져 있다면요,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열두 제자 가룟 유다 말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열두 번째 제자를 다시 뽑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 마띠아였죠, 마띠아. 그래서 12명을 채웠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까지. 그 모든 사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 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허구를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순교한 것보다도 더 험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지지난주에 또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쉬운 한 명이 죽은 채 발견됐어요. 누군가 일부러 죽인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자들이 다 정신이 나가서 죽을 거 알면서도 정신이 나가든지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죽는다면 내 인생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순교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의, 예수님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리고 또 여인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처음에 여인들의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여인들이 또 무덤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집에까지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 제자, 이때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사라지고 열한 제자만 남았는데 열 제자, 도마가 빠진 열 제자가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세요. 그 후에 도마가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 안 계셨죠.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셨었다. 에이 난 그거 안 믿어.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대파고 이 창자리 만져보지 않고 난 못 믿어. 그 후에 예수님이 열 제자와 도마까지 있는 거기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 여인들에게 미리 당부하셨대요.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만나서 당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아이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 차례 만난 후에요. 그게 또 가겠대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또 아유 난 또 세상을 또 향할래. 베드로가 또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줄줄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대요. 아마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승천하실 때 나타났던 그 장면 같아요. 사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요,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죠. 그 동생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장로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 동생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음성으로 나타나셨죠.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확신 때문에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립니다.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이 그 뭡니까 아주 강한 서치 라이트라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하면 눈 뜨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밝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 그런 빛은 햇빛 말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아니에요. 바울을 향해서만 아주 뭐 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빛이 없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뉘시니까. 주님 이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바울 앞에 나타나서 음성으로 나타나 빛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는 다릅니까? 이렇게 바울이 만난 예수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작정한 게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바울같이는 안 알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활에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지금 얼마 전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이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저는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종이, 우리 엘림 교회가,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후대를 살리는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요 근래에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지금 요 모습 요대로 있고 우리 교회 좀 젊은 사람 많이 찼으면 좋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그 밀알 하나로는 그대로 남아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 뭡니까? 십자가를 거친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만 딱 따먹으려고 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은 패스. 그건 통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도 안 나타나죠.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깬 거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벌써 꽤 됐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일생을 영화로 한 게 굉장히 많지요. 지금 요 근래에도 나왔어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 만화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나와서 극장에서 상영 중이에요. 킹 오브 킹스인가? 그런데 지금 그게 박스오피스 1등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1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인데. 그런데 과거에 제가 봤던 패션이라는 여러분 아마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마 멜 깁슨 그 영화 배우가 만든 감독으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 장면이 잠깐 나와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뱀이 싹 지니까 머리를 빵 밟는 그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쯤 그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니, 자기의 머리를 깨신 분인데요. 예? 머리를 깨신 분인데요. 왜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가장 아끼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은 죄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어요. 이것을 단번에 무장해제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지금 이곳에 부활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 염려, 걱정, 불안 다 사라져버릴 것을 확신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다, 이제 나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크루즈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크루즈 가는데 크루즈는 그 과정이 다 그거 즐기려고 가는 거잖아요. 어떤 크루즈는 내리지도 않는데요. 그냥 배에서만 그냥 계속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과정은 그냥 다 치워치고 목적지 언제 가나 그것만 보고 있다. 아, 그런 크루즈를 왜 탑니까? 그렇죠? 그냥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거든요. 목적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과정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날마다의 삶,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생명이니까. 생명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강단에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네 개가 있는데요. 두 개는 생화고 두 개는 조화예요. 저 뒤에 있는 것은 1년 365일 푸르청청해요. 양쪽에 있는 것은. 왜? 생명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저 조화를 이 앞에 있는 생화보다 훨씬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긴 생명이 없어요. 재생산도 없고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조화처럼 변화되지 않고 항상 그곳에 그 자리에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생화처럼 지금 이 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고 또 떨어지고 그래도 생화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도님이 항상 제자리에서 자기 할 일 하고 교회에서 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빼먹지 않고 다 마트를 하는데 그대로 10년, 20년 그대로 된다. 진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죄와 싸우고 자기의 문제, 나쁜 습관과 싸우고 그러다가 시들어서 썩은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그건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항상 묻는 거예요. 오 목사, 너는 어떤 성도를 더 원하느냐? 제 육신은 교회에서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자기 할 일 맡은 바 책임감 있게 잘하고 그런 분을 원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나무 뿌리가 바위를 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무 뿌리가 조그만, 제가 엊그저께에도 교회를 따고 왔는데, 벌써 이제 파킹장이 우리 막 갈라졌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막 나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걸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쭉 뽑았거든요. 그 틈 사이에 얼마나 깊게, 앞에는 정말 한 2mm, 3mm 정도의 파란 게 이렇게 났는데 뽑으니까요, 뿌리가 한 4cm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참. 그거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 이 나무에 대한 씨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놔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뿌리가 완전히 돼버리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생명은요, 생명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눈에 항상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학교 갔다 오다 보면 온 동네 그 저 화장실 푼 냄새가 마치 진동을 합니다. 왜? 어떤 집에서 데려다가 푼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 뭐 저만 그런 때 살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상관없는데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오면 여러분 양과 같이 그래요 내가 나갈게요. 귀신이 그러고 나갑니까? 그런 게 없어요. 거품을 토하고 뒹굴고 발작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부활의 주님 앞에 딱 나오니까 귀신들이 그냥 뭐 벌벌 떨지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생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그가 상하심으로 부활은 그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다 보면요, 과거에 나의 부끄러웠던 부분들,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묶여있던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참 여러 번 봤거든요.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깊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부분만 나오면 평소 때는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너무 잘하고 막 그랬는데 그 부분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과거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청소년 때부터 진짜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보다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만 가지, 주일은 뭐 별로 그런 게 안 일어나는데 주중에 교회 왔던 분들 뭐 별 사람을 다 봤어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풀어볼까요? 야,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중직자가 교회로 그분 교회 주소로 그분 비리 날라왔어요. 아니 교회 주소로 여러분 중에 교회 주소로 비를 보낸 분은 없거든요. 봤더니 자동차 딜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사무 보시는 분이 그걸 뜯었어요. 봤더니 아니 이 양반이 교회 이름으로 차를 산 거예요. 세일즈 택스 아끼려고. 아니 뉴욕은 그때도 8.25%였어요. 그러니까 꽤 되죠. 근데 그분이 아주 중직자고 교회선 정말 되게 좀 파워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저만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거 말고도 그거보다 훨씬 심한 것들을 저는 진짜 많이 왔어요, 교회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한테 미리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몇 가지는 제가 아무에게도 아직까지 얘기를 못했어요. 왜? 그 얘기 제가 꺼내면 그분은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인생은 끝나요. 그런 정도로 심각했던 것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들만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요, 부활의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치유가 돼버려요. 그럼 그게 내가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과거에 제가 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 이 청소년기에 또 대학생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셨는지. 항상 마음속에 뭐가 계셨냐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비슷한 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유가 되니까 가서 인사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성도 결혼식을 하시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아버지가 다른 도시에 사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결혼을. 그런데 그 아버지 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봤더니 그 목사님하고 아시는 사이라. 여러분, 복음은 부활의 능력은 그런 것도 다 치유해버립니다. 자,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분명히 죄와 사망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짓누릅니다. 죄책감으로 짓누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와 사망의 무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장해져버렸어요. 아직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꺾어버렸어요. 망가뜨려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우리에게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그놈이 가짜 총, 가짜 무기를 딱 가지고 나가서 쏠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짜인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주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구차하게 죽는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던진 거예요. 어떤 자들은 이 기름솥에 펄펄 끓는 기름솥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그때 뭐 전기톱이나 있습니까? 손으로 하는 톱을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10명의 로마 황제들 그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그런데도 기독교 인구가 줄지를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 로마시 지하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가 석회암이라서 잘 파졌대요. 그런데 그렇게 몇백 년을 있다 보니까 완전 지하 도시가 된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빛이 잘 안 들어오죠. 거기가 개미굴 같아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때 남자의 평균 이 키가 130이 안 됐대요. 여러분 지금 이탈리안들 보세요. 우리보다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한국 사람보다 훨씬 크죠. 그 로마가 이태리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볕도 못 보고 그 동굴 안에서 쭈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 되고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정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나왔죠. 그리고 그 안에 묻혀있는 그 죽은 시신들 끄집어내 수백만 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당할 자는 없어요. 아니 죽겠다는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히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죄가 싫어져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이를 악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난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 여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이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승리자예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됐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여기 오늘은 한국분만 계시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축구회인데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공을 찼습니까? 무슨 같은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한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럼 내가 기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한 팀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